오늘도 주의 첫날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일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고 참 소망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붐 가운데 아버지는 기름붐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보호받으며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또 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 가운데서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앞에 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 그 육신을 멸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뭐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그러면서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아예 나는 절대로 죽지는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충고합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는 선지자의 그 예언과 지금 맞아떨어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빛을 따라가게 되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손꾸락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손꾸락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들에게 욕을 먹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을 보게 되면 지혜는 바로 지혜의 시작. 사람이 지혜롭게 되기 시작하는 것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또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은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다고 그랬죠. 부패하다. 그거 누가 알겠느냐? 내 생각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을 못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나는 남에게 정말 빚을 주고 안 갚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육신적으로 자기 생각,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도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그 참 종교나 그 문화적인 환경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유교 사상에 젖어서 공자을 맹자을로 판단해서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이 지나가는데 주님이 거기 제자들에게 지나갔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나이까?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대한 계명,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사람에 대한 여섯 가지 계명을 얘기하니까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뭐지요? 다 버리고서 나를 따를 정도가 되야만 네가 나를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아무리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도 부족한 것이다. 그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로 그 한 가지를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거 다 해도 한 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한 가지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한 가지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구원을 못 받았는데 선행만 한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 그러나 세상 말에도 필요 충분 조건이 있죠. 꼭 필요한 게 있고 충분한 게 있다. 우리 필요 충분이 뭡니까? 필요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필요고 충분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삶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람 편에서 보면은 그는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복음을 전할 때 로마 왕이 뭐라는가 하면은 네가 너무 많이 배우다 보니까 미쳤구나 그랬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학위도 몇 개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내려놓고 그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전하러 다니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정말 요즘 말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그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예수를 전하며 정말 그 예수를 위해서 별 고난을 다 받는 걸 볼 때 바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다 모든 걸 제쳐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디가 좀 잘못됐다. 바보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아까도 우리 멕시코 히스패닉 교회에서 얘기했지만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항상 들었어요. 말씀만을 들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말씀을 듣진 않고 음식 대접하는 데 바빴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랬죠. 네 동생은 가장 좋은 곳 한 가지를 택했다. 한 가지만 해라. 그러나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하다. 많은 일을 하는데 그 한 가지는 너는 못한다. 그러나 네 동생은 가장 좋은 곳을 택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동생이 그 마르다가 훨씬 뭐랄까 아주 좋은 사람이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합니까? 자기 몸을 다 들여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얌체죠. 일하기 싫으니까 말씀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편에서 볼 때는 말씀을 듣는 자를 가장 귀한 한 가지를 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이 금방 돌아가실 걸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는 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몇 년을 따라다녔어도 주님이 죽으시는 걸 몰랐어.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할 것보다도 자신의 그 시큐리티, 주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큰일 나니까 먹고 살 길로 막연해지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지만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살리시기 전부터 그는 예수님이 그 집에 가기만 하면은 항상 말씀을 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후면은 주님이 이제 체포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생 모았던 300데네론에 가까운 그러한 그 감성 향유를 주님의 발에다 부어버리고 완전히 부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사람들이 왜 그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바보로 보는 거죠. 어떻게 그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칭찬을 받을 텐데 너는 왜 이 사람의 발에 부어버리느냐 다. 왜 이 사람의 발에다 부어 허비하느냐 그랬죠. 허비하느냐. 그러나 그 마리아 그 여인은 자기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드린 격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살면서 내가 내 삶을 어디다 다 드릴 것인가, 어디다 걸 것인가. 여러분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올인 하는 경우가 있죠. 올인. 어디다 다 걸 것인가. 걸 데가 없어서 못 거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어디다 걸 것인가.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서 게을리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합니다. 여러 가지로 분주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그의 킹덤이 이 땅에 임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임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 내 물질을 써가면서 시간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도 가기도 하고 식인종한테 복음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말.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먹어야만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 말씀을 다 먹지 않으면요. 이게 뭔지 몰라요. 여기서 조금 들어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요 조금 들은 거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그거 써먹는 거지.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 속에서 옛날엔 주님이 죽으시려는 것을 준비하는 게 그 당시에는 주님께 드린 거였지만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 앞에 뭘 드려야 돼요? 로마서 보게 되면은 사도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그가 기뻐한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좋은 제물이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 구해다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거 아니야 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걸 안 하고 뭐 자나깨나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마리아는 주님이 죽으실 걸 알고 이제는 6월절 날 주님이 잡혀가니까 엿새 전에 주님이 딱 자기 동네에 오신 걸 알고 향유를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시몬의 집에 갔었을 때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간 걸 알고 갔던 동네니까 주님이 거길 갔고 마르다도 또 주님을 대접하러 갔고 나사로도 자기 사랑하는 모습을 사랑하게 보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날 잘못하면 마르다처럼 될 수가 있어. 물론 마르다처럼 봉사도 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한 권밖에 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소화해서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면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아침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아버지의 나라가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런 기도 간단한 기도를 아침에 해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예요. 간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게 간구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다 다 본질 나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가난한 자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얼마든지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가난한 자는 끊임이 없어. 다 먹을 걸 같이 나눠 먹고 살면은 지구상에는 음식을 나눠 먹고 살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유엔 식량국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러나 이기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국경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국경이 없어지죠. 주님이 오신 지구 전체가 킹덤 오브 갓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마음껏 먹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너희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때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내가 일찍 죽으면 내가 죽는 날이 내 인생의 끝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19절 보게 되면은 이는 세상 지혜가 이 세상 지혜가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또 다시 기록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하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 지혜라는 거, 소위 그 philosophy라는 거 여러 번 얘기하죠. philosophy라는 거는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를 philosopher 그러면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철학자들이라고 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근데 그 지혜가 불행하게도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근데 reasonable 그러죠. reason. reason이라는 거는 인간의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두뇌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reason이에요. 그래서 reasonable 해야 돼. 사람들의 생각은 세상 지혜는 모든 게 reasonable 해야 돼. reasonable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잘못됐다고 그래. 그게 모든 세상 교육이 다 reason에 근거한 거예요. reason.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대학을 만드는 게 바로 대학의 시초입니다. 근데 결국 그게 안 되니까 모든 이 세상의 에듀케이션이 결국은 이성으로 끝나는, 이성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해봐도요, 이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게 뭔가 하면은 학교에서 배운 게 딱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그런 식으로 그 삼난논법식으로 이거는 A는 B고 B는 C니까 A는 C다. 여기에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줘야지 이거를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깨달려고 그래도 안 된다. 그 세상 철학은 하나님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것이다. 참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 뭐 이름 얘기할 필요 없죠. 그 사람은 뭘 만들었습니까? 상대성 원리를 만들었어요. 모든 게 상대적이다. 절대라는 게 없다. 흑백은 없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절대자인데 믿을 수가 없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누가 전도라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보다도 수학을 더 믿는다. 사실 수학이 하나님이 만든 건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상대성이라는 그 상대성 원리라는 것이 그 과학이라는 그 철학이 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어리석은 게 돼가지고 세상 사람은 지혜롭다고 그랬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또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이 정신적인 질환이 많습니다. 질환이 많은데 이 정신적인 이 심리학 속에서도 보면은 심리학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리저널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정신을 분석한 학자 중에 아주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뭐 이름 얘기할 필요 없고 이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은 사람들은 어머니에게서 성적 애착을 느끼고 대개는 아버지에게 적의와 질투를 느낀다. 그러면서 정신병자들은 대개 유아 시절을 추적해 봐야 되고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심리학을 보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자꾸만 기억을 더듬어서 태어나서부터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해서 자꾸자꾸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부모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아이가 대학 교육을 받으니까 어떤 말이 나온 거 하면은 아빠는 내가 어릴 때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나를 어비상한 거 아니었냐? 이렇게 따지고 들 때가 있더란 말이야. 그게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지나가 보니까 우리 한국 부모들 특별히 정말 유교 사상에서 이렇게 저던 사람들은 아이들 때리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학교에서는 그거는 어뷰즈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돌이켜 보니까 아빠는 왜나 그때 때렸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에 학문에 젖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빠져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게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거의 20년이 걸렸어요.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시 한번 스크린 할 그러한 그러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 이렇게 세상에서 현명하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꾀에 빠진다. 자기의 꾀에 빠진다. 이렇게 지혜롭다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 술이나 담배도 끊지 못한 사람 많아요. 네? 진짜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세상이 뭐라 그러든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게 바로 현명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욥기 5장 13절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3절. 욥기 5장 13절에도 좋은 말씀이 나와요. 욥기에 많은 말씀이 나오죠. 5장 13절 보면은 그는 현명한 자들로 그들의 간계에 빠지게 하시며 심술궂은 자의 계획이 거꾸로 수행되게 하시는도다. 그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그러도요, 자기가 뭔가 하는데 결국 보면 거꾸로 되는 모든 것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업사이드 다운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만큼 무지한 거죠. 그래서 20절 아까 다시 읽었지만은 또 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하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다. 시편 94편에도 나오죠. 11절을 보면은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것들은 허무하도다. 사람의 생각은 허무하도다. 허무하도다. 무란 얘기죠, 무란 얘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생각들이 많은데 그 생각을 해봤자 전부가 다 인베인으로 끝난다. 인베인으로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지혜의 영이죠. 지혜의 영이죠. 이사야 11장에 나오죠. 명철의 영이죠. 명철은 말씀을 깨닫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죠. 믿게 되니까. 그 다음에 계획의 영이에요. 능력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의 영입니다. 성령이 바로 주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이 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 몸을 간수를 잘해서 주님 오실 때 정말 성전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성전이 되고 깨끗한 삶을 살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화 돼야 돼, 내가.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이제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은 예수로 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참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건 둘째치고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했을 때그 말을 듣고 가브리엘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말씀이 임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핍박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육신이 될때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뻐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면 사람에게는 무시를 당하고 사람에게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면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거 안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박해를 받으리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주 안에서 경건이라는 건 godliness.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는다는 건 내가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은. 응?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처음에 믿을 때 가장 핍박이 가정에서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님을 처음에 영접했을 때 제사를 못 지내겠으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쫓겨났어요. 응? 얼마나 쫓겨났어요. 우리 누님도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믿었는데 우리 어머님도 나중에 믿었어요. 우리 누님도 제일 먼저 믿었는데 물론 우리 할머니가 믿었지만은 그 다음에 할머니가 믿었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안 믿고 우리 누님이 믿었어. 그 다시 부모님한테 간 거예요. 우리한테도 온 거예요. 응?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막 쫓겨나게 됐단 말이에요. 집에서. 응?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교회 못 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볼 때 현명한 자들이 돼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 가운데서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참 이게 희한한 말이죠, 이거.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누구를 위해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신 거예요. 교회 뭐 사역하는 목사도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교회에서 저도 여러분의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여러분은 또 서로가 소유한 거예요. 서로가 소유한 겁니다. 공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그리고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모든 것 그러면은 여기 영어로 all things예요. All things.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너희 것이다. 이게 어떻게 우리께 됐나.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모든 것이 내 것이구나. 모든 것이 내 것이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아멘. 제가 처음에 미국에 있을 때요.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 처음에 왔는데도 그냥 모든 게 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 지금도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기더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말씀대로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여기. 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니까. 우리 아버지 거니까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원리예요. 내가 옛날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유언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 종한테 그냥 재산을 다 인계하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화가 이만큼 났죠. 내 거, 자기 건데 왜 종한테 다 줬냐. 근데 변호사한테 가보니까 다른 유언장을 주는데 그 종을 너한테 줬다. 그 종을 너한테 줬다는 거 어떻게 돼? 얼마나 그 아버지가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들을 못 봤잖아. 그러니까는 지혜롭게 한 거예요. 모든 것을 종에게 준 거예요. 종이라는 건 예속된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종을 아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마다 다 내 것을 삼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라는 게 내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멘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 거예요. 그런데 한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7장 31절 보세요. 우리 건데 지금 그럼 우리가 누리란 얘기냐 다. 31절 보면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지금 현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 주의 나라가 될 때에 그때 너희 것이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은 다 맞춰봐야 뜻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우리에게 준 거죠 이미. 그러나 함부로 현재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 현재 세상에 애착을 누리지 말아라.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질문했잖아요. 빌라도 질문했을 때 뭐라고? 이 세상은 지금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아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8장인가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35절부터 보게 되면 요한복음 18장 35절부터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너에게 나를 넘겨주었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나를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라. 다시 말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주님이 심판지로 오실 때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것을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누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걸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는 거. 이용하고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되면은 다 누릴 것이니까 이 세상에 정함을 두지 말아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또 주셨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앞뒤가 다 맞고 짝이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7장 29절 30절 보게 되면은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29절 30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아까 읽은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갑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으니 지금은 오직하겠습니까? 에? 오직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22절 보니까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의 것이다. 우리 모든 심지어는 말이죠. 죽음도 우리의 거예요. 죽음도. 아멘. 우리가 죽으면은 주님을 만나잖아요. 죽음도 우리의 거예요. 다 우리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떼어놓을 수 없죠.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도들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렇게 외친 거죠. 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우리 것이다. 현재 거, 장래 거, 사망, 생명, 현재 세상 다 우리 거가 된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이미 세상은 노아 거가 된 거죠. 그러나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150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40조회가 비가 한 후에 150일을 기다리면 이제 배가 아라산에 멈추고 문을 열면 세상은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아멘. 이런 원리로 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원리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외칠 수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이 세상은 다 나의 것이다. 내 아버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 등산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등산을 해가지고 꼭대기 올라가면 부러운 사람이 없대. 대통령도 안 부럽대, 그 사람들 얘기가. 그러니까 이 죽음을 무릅쓰고 저 맥켄리봉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거기까지 안 올라가 봤지만 도봉산 꼭대기만 올라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뭔가 좀 내 것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안 되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그랬으면은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 그랬죠. 넓게 열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게 내 거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애착을 안 느껴. 에이, 잠깐 보류. 잠깐 보류하자. 잠깐 내가 주님과 주님의 거기 때문에 주님과 고난을 받으면 참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땅끝까지 모든 세상의 땅끝까지 너에게 줬다. 아들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아들에게 줬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입 맞추지 않는 사람은 다 멸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뭐죠? 땅끝까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것을 믿고 내가 발로 밟는 것마다 내 땅이 된다. 갈라디아 3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거든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니까 그대로 됐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그가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그랬어요. 걸었더니 네 땅이 되리라. 네 땅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까지 그 팔레스타인 땅을 내 땅으로 주장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얘기죠. 저 바보들,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에?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세상에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무리와가 똑같이 얘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 이번에 그 미국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얘기 잠깐 뭐 그냥 난리가 났는데 그건 사실 나는 볼 때 그렇게 히틀러가 이스라엘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죠. 근데 난 분명히 그분이 그렇게 얘기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나쁘게 쓰임 받았다. 나쁘게 쓰임 받았다. 이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건데 그건 쏙 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아, 저 사람은 히틀러를 지켜주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그냥 이 사람은 교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의 종들의 얘기를 왜곡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뭐라 그러나 그 적개심은 이렇게 하는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현재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지만은 하늘과 땅이 주님의 것이 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이 성경 다 예언이죠. 에베소 1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는 것이라. 만물 볼 때 여기 보면 뭐라 했죠? 만물 만물을 all things 그랬어요. 그래서 all things 여기 사도바울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때도 all things 여기서도 만물을 볼 때 all things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한다는 얘기죠. 우리 개혁에는 통일로 되어 있죠. 통일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늘과 땅이 누구께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 되는 거죠. 주님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공동 상속자라.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면 상속자고 상속자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니 우리가 받을 현재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은 이제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뭐죠? 만물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되면 저 바보 같은 놈들 저거 뜬금 같은 얘기한다. 그런데 이거는 이것이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 다 가질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백보자 심판 때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이거 하나님은 그래도 자비로우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처음에 읽을 때 가인이 그 사람을 죽였는데도 가인을 죽이면은 말이야 일곱 배나 그 사람을 벌을 준다고 말해서 하나님 뭐 이런 사람이다 했잖아. 그래서 처음에 그 성경을 전부 보게 되니까 왜 그랬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면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을 오해해.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철학자들이. 니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 전체를 다 봐야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 이게 되게 보면은 이걸 말씀을 안 읽는 사람들은 안 들은 사람들은 요만한 거 가지고 하나님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은 아버지 말씀 평소에 잘 듣는 사람이 그 효자가 된다고 그러죠. 말씀 안 듣고 뒤에서 막 밖으로 돌아다니는 애들은 아버지 뜻을 몰라. 조금 뭐 주면은 좋아하고 안 주면 막 아버지한테 주먹을 내들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성령님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을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분의 개혁을. 그 성경 전체를 우리가 소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사람도 말이죠. 오해를 얼마나 합니까? 그 사람 말도 들어보지 않고 내 혼자 말하고 그 사람 말하는 거 안 듣고 그저 내만 얘기해. 이거 보면 저도 회사 다닐 때 보면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데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말 말하니까 맨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어. 계속 듣는 자. 우선 먼저 들어야 돼. 그리고 행해야 되는 거죠. 다 끝까지 들으면 되는데 끝까지 안 들으니까 결국은 자기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요만한 지식 가지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가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 가는 걸 확실히 알고 정말 세상에 다 내 것 아니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특권인 거예요. 이 믿음 속에서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 믿음은 현실이 아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바라는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지금 약속의 말씀 이 안에 들었잖아요. 이걸 바라는 것들이 지금 실상이 돼 있어야 돼.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온 세상을 내가 소유한 사람처럼 그러나 지금은 내가 다른 할 일이 있으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처럼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받는 이유는 이 온 모든 세상을 주님이 소유했고 아버지가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 문제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은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우리 마음을 다 해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첫째는 뭐죠? 크고 위대한 계명이 첫째는 너희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바로 두 가지 아닙니까? 사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또 오계명부터 십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아닙니까? 결국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안 지킬 수 없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계명을 안 지킬 수가 없죠. 사랑하면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은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옛날엔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사랑할 수 없었어요. 사랑할 수 없었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덮어주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정말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도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참 우리는 힘들죠.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죠. 끝까지 참고 기다려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를 때까지 내가 다시 한번 상고를 치른다. 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가득 차야만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 아닙니까? 그러나 디모데서 6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이 이익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 사랑보다도 어떤 보이는 것들에 더해서 보이는 것들이 많아질 때 그 믿음의 경건의 삶. 이 사람은 경건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므로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물질적 축복도 받으면 하나님의 일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믿음 안에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게을러서 안 되고 말씀을 보거나 듣는 것도 게을러서 안 되고 복음 전하는 일에도 게을러서 안 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킬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임하시라. 주님이 기뻐하시죠. 안에서 기뻐하시다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죠. 이런 사람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예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아, 저 사람 똑똑하다. 저 사람 지혜롭다. 저 사람 참 고상하다. 저 사람 멋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세상적으로 세상 학문에 비춰서 들으려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걸 미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나가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역사가 언제나 주님을 반대하는 우리가 막 일어나고 우리를 괴롭힌 사람이 있을 때요. 사망의 향기가 나타나거든요. 그들에게. 그래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향기가 나가서 그 사망을 집어삼킬 때 감동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있죠. 그러나 종교인들은 나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리죠. 우리도 잘못하면은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가 있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그냥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뭐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는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자기만 사랑하는 때가 됐죠. 돈을 사랑하고 부모에 거역하고 참 서로 화합하기를 참 거부하는 이런 때 삽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 오시면 모든 하늘과 땅이 우리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는 이 왕국을 다 아버지께 다 드린다고 그랬어요. 다 아버지께 드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그 회복에, 그러한, 그, 결국 회복의 회복. Restoration. 하늘과 땅이 회복되는 거죠. 사단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와, 저주가 들어온 것을 그 원인된 것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또 저주를 제거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정말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걸 전심으로 해야 돼요. 주의 나라가 임하자면 정말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은 주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계속 있을 거라고 그랬죠. 세상 경제 조직은 계속해서 가난한 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삼아하면서 그날을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낙심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지 않고 애착을 느끼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만 쓰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참 주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며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 신부단장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처럼 한 가지 가장 귀한 일을 함으로 신부로서 주님 앞에 나타난 이 한 가지 귀한 일을 위하여 말씀을 삼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준비를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